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성찬 주일에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지 그 과정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6절에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모든 성도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교회를 떠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교인이 되고 각 지체로서 이제 한 몸 된 것을 지키며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때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몸 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7절에 보면 각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서 하나됨을 지키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뜻이죠. 11절에 보면 그 예로 어떤 이들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대로 심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은사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다 각기 주신 그 분량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섬기게 하신 목적, 그 결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12절에서 알려주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 봉사의 일, 즉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몸을 세워가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목적을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심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16절에 오면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한몸된 것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여기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각 성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린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데블로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그로 인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를 부르시며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목적과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도 예수님이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품고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가야 될까요? 아닐까요? 가야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먼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어떤 데를 향해 주시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즉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형교회.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의 세례받은 자녀들. 이것이 교회죠. 우리가 다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교인된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고 이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셨을 때 누구를 믿고 아는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이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교회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에 속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알려주신 곳은 한 곳이에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만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고 아는 것을 둘 다 얘기할까? 성경에서 안다는 거 우리 잘 알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말씀 사역으로 통해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 나누며 우리가 한몸된 것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 진리, 즉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천국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삶, 영생의 교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교회가 이것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되어 자라간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교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도들 간에도 영생의 교제,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왜 이 교회가 교인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한 교인으로 부르는 이 과정을 꼭 가야 되는가? 그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자꾸 하나되려고 하면 교회는 하나됨이 오히려 깨진다는 거죠. 다른 걸 찾아서 다른 것에서 하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하나됨은 참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복음으로 돌아와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그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11절에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어떤 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 사도 바울이 왜 여러 은사들 중에 이것만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다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말씀 사역이에요.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의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귀한 말씀 사역을 맡은 소명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자기 삶부터 먼저 돌아보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갈 때에 그때에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누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많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 온전한 사람은 뭘까요? 네? 그냥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죠. 온전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온전한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기 보면 천국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자인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영화롭게 된 성도의 영. 즉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 기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뤄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뤄가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몸된 것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더욱 성도의 교제를 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도 뭘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려고. 내 형제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결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현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14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케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도 각 성도만 아니라 전체 몸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무엇보다 말씀.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로 연결을 가면 교회가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14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장성한 분량,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주세요.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 어린아이로 머무르려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어린아이란 어떤 뜻, 모습일까요? infant예요, 영어로 하면. 어린아이가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많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은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구절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14절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의 모습. 즉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유혹에 빠져 늘 흔들리고 잘못된 교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세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파도에 밀리듯 바람에 흔들리듯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어른으로 자라가야 될 자가 계속해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가. 건강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자라가라. 그래서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로서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연륜이 많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어도요. 말씀 위에, 말씀의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은 철들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 철들지 않은 모습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은 머무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더 열망을 가지고 자라가길 원하고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죠. 그런데 철들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 인펜트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두 가지예요.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심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않는 삶.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어린아이 된 것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쁘신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죄성을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하게 할까? 왜 교인이 되는 것이 주저될까? 그리고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열망이 없는 걸까? 그리고 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심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주저할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라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삶으로도 이것을 믿고 알고, 그래서 천국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 이거 건강한 걸까요? 나는 다 알고 믿는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나 혼자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하는 것도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소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지금 이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더욱 그러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영화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면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더욱 예수님을 알고 싶고 닮고 싶어야 합니다. 삶으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무르고 여기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구하며 주님 닮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기를 열망하며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우리가 교만에 빠져 그저 예전에 가졌던 그 말씀의 수준에 머무르고 그것으로 교만하여져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것. 이 모습도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이 자라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올바른 참 교리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돼요. 하지만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올바로 분별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관계나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그 지식을 그저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거기 머무르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 15절에 보겠지만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그저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며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 사랑이 없는 진리, 교만으로 변해버립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예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자신을 자랑했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도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결국은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음 말씀. 특별히 이 세상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온갖 세상의 원리들이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능히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죠. 그들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의 교훈을 주는 자들이라고 하시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토막, 자기 배부르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 자기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온갖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 듣기 좋아하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따라가는 가르침.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라. 그것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죠.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자기들의 세상 영광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교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를 하고 혼잡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거기에서 혼잡하게, 순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왔다. 특별히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도덕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 된 것에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는 자들. 예수님이 빠진 도덕과 세상 가르침이에요. 온통 대화나 모든 교제가 그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으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가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정도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정도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죠.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이나 방법, 세상의 초등학문, 도덕적인 가르침을 쫓게 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말해도요. 다 세상 원리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요. 어느 순간에는 사람의 소견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이 가지 말라. 교회는 이러한 것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과 천국 중심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거기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가하라는 거죠. 사랑과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죠. 사랑이 없는 진리로는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사랑이 빠진 율법은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는 거예요.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빠진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음 말씀으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 나눌 때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가 빠진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으로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또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복음 사역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것. 교회는 그저 학교처럼 한 시간 강의 듣고 가고 그때 외에는 내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것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제가 꼭 필요하고요. 주일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도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전체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됨을 지키고 계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짧죠. 잠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짧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16절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할 때 그는 누구시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우리 몸된 지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 이게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 지체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게 이 모습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모든 힘과 능력을 받아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전체 몸이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지체들은 무엇보다 머리를 붙들라. 머리를 붙들지 않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만 각 마디와 심줄을 통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로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도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없이는 절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각 성도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말씀 공부,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하시는 개인 묵상과 기도, 교회가 하는 그 많지 않은 모든 모임,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또 모습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떤 열망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교제 없이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 힘도 얻을 수가 없어요. 더욱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치리하고 구제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자라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형제자매들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고 더욱 섬기며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또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욱 하나 되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우리 1절 먼저 찬송하겠습니다.